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부터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본문하고 일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찾기가.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흔히 어떤 설교를 듣게 되냐면은요, 좀 이게 희망차고 밝은 내용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을 품고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더해서 신년 설교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런 내용의 설교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또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의 감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떤 본문을 자꾸 찾았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찾긴 찾았는데 이 룻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룻기가 좀 신년에 새해 초부터 설교하기에는 조금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룻기 처음 부분은 사실은 희망차고 밝기보다는 좀 우울해요. 어떤 이야기의 처음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의 끝부분이라고 해야 어울리고요. 그것도 밝은 얘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의 끝부분이라고 해야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고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좀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현실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하고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직장인들한테는 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직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아내랑 이 미생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프로 바둑기사 지망생이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입단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프로 바둑기사가 못 되고 회사에 취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둑만 어렸을 때부터 뒀기 때문에 학력이 없어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고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학 나오고 뭐 스펙을 쌓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서 이 사람이 취직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인데, 근래에 보기 드물게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직장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렸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요, 좀 주변적인 건데,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진 드라마가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또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급력은 크지 않아요. 못본 사람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된 게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방송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 미생 드라마를 방송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왜 안 됐냐면은 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작가한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러브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공이 여주인공하고 연애를 하는 내용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안 넣으면은 우리 방송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이걸 넣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상파에서는 방송이 안 되고 케이블에서 방송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작가가 이걸 거부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거부하지 않았으면은 드라마가 망가집니다. 왜냐면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왜 좋은 드라마고 인기가 있냐면은 이렇게 현실 직장 생활을 잘 그려줬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줬는데 그런 어떤 연애 이야기를 넣으면은 이게 좀 약하면은 좀 이야기가 엉뚱해져요. 이렇게 고졸 신입 사원이요.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일 배우고 적응하기도 힘든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연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들어가자 뭐 하자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할 만한다는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은 좋겠지만 현실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도 웬만하면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싶었겠지만 거부한 이유가 너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직장이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은데 낭만적으로 그리면 드라마를 망치는 길이겠죠. 지금 지상파 방송에는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재벌의 딸이나 아들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다시 그 회사에 취직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이런 드라마를 계속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비현실적인 드라마에 몰입하고 그걸 보고 웃고 이렇게 울고 웃고 하다가 현실에 맞닥뜨리면은요 멍해지고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재벌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0.001%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드문 케이스입니다. 또 드라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뭐 예쁜 그런 여인과 연애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 재벌 2세와 3세와 연애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 즐기는 건 좋지만 그것을 현실에서까지 연장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더 비참해지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길을 잃고 우리를 멍하게 만들어요. 현실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길을 알려주지만 비현실적인 드라마는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하고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룻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해요. 새해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활력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도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활기를 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점점 더 심해지는데 새해가 되면은 전에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해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설이 지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에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단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바뀌면은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달이 지난 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룻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룻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룻기의 1절을 보면은요,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두 번 읽은 부분이잖아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느껴야 될 것인가? 좀 어두운 현실이지만 또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어떻게 소망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1절을 보고 싶어요. 1절 두번 읽었죠?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 분위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일하지 않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도 많고, 교회가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또 능력이 있다는 분들도 많고, 교인들도 나름대로 사회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뭔가 근본적인 활력이 없고, 다들, 마음속으로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6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사들이 얼마나 영웅이 많아요.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죠. 너 입다, 기드온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면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건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두웠던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뭔가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고 한탕이 걸려서 좀 부자가 되는 걸 바래요. 조금씩 모아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능력 받아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거나 크게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절망감과 낙심도 커요. 뭔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잘안 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의 한 사람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해요.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이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어떻게 소망을 주느냐.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했다는 점. 두 번째는요, 그 시대에 살던 한 가정이 굉장한 불행에 휘말리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은, 나오미의 가족,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죽고 말아요. 이 나오미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손주도 없어요. 남은 거는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외국 이민을 가서 고생고생해서 살다가 남은 것이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빨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아들 둘도 죽었어요. 손주도 없어요. 남은 거는 외국인 며느리 두명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더 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최악이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사사시대라는 배경이 있어요. 요새하고 조금 제가 연관을 시키자면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이민을 갔을까? 그 두 가지 때문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겉보기에 능력은 있었지만, 인격이나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신앙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유명한 그런 목회자인데, 좀 인격이 안 좋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이 약한 분들은 좀 반감을 가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얘기기도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라고 하면은 막 치를 떠셨어요. 굉장히 반감을 가지셨거든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가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졌어요. 흉년의 문제, 또 사사들의 문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셔갖고 우리 이렇게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 마음을 녹여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녀도 별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당시 워낙 가난했던 시대니까요, 오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반감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이거 목회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책임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신앙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 지도자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돈에 막 집착하고 횡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새 사람들은 분노해요. 돈에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외국으로 떠난 것도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민을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민을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신앙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 갔는데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동생에 끌려갔는데 열광적이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물질 만능주의적인 보험회사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전도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강조하고 전도 목표 몇 명 막 이렇게 막 써붙여 놓은 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의 그 사무실 분위기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영업본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화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분위기, 교회에 막 전도 몇 명, 목표 몇 명 막 붙여놓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보험회사 사무실 제가 가봤는데 뭔가 비슷한 거예요. 영업본부. 그래가지고 영업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기독교는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바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좀 사실 있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분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것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만나게 된 게 이런 불행이죠. 저는 이 남 얘기가 같지 않아요. 저희 집안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해서 신앙을 떠났는데 우리 저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말이 뼈저리게 와닿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남 얘기가 같지가 않은데, 근데 여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 사람 한 개인의 삶이요, 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보험회사 같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처음에 싫어했지만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 근래까지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로 교회를 못하고 목회가 망해도 내가 바른 길을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똑같이 합니다. 왜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성장했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이 해요. 아니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망해도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결심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제는 돌이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어둠과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반항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옳은 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결론 부분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외국인 며느리 두 명만 데리고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의 시작은 뭐냐면은요,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요. 귀국을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단순한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고생은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 고생이 고난으로 바뀌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시기, 그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돼요. 고난을 겪은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봐야 할까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반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산이 많다는 점이에요. 나오미가 외국으로 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괜히 떠난 게 아니냐? 물론 안 갔으면 좋았죠. 그러나 고생하고 돌아오면은요, 나가지 않은 것보다 복이 더 많아요. 예, 놀랍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철저하게 망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떠났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어요. 둘째 아들은 또 고생하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알게 돼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고생을 안 하면 좋은데 고생을 해도 그만큼 얻는 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인간적인 가르침하고는 약간 다르고 약간 더 고차원적이에요. 제가 위생들의 말로 시작했잖아요. 비현실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현실과 다르니까. 좋은 드라마는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고 방향을 알려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우울하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잘나가고 소망이 가득 찬 사람보다는 패배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화를 감춰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이 겪지 않은 고통을 겪으셨다, 나같이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 없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한이 그만큼의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룻기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새해가 돼서도 소망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전을 이루어주세요. 그게 바로 룻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좀 껄끄러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간 우리를 고차원적인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익숙해진 패턴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무조건 복을 주고 번영을 준다, 무조건 기도하면 형통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를 알려주고요. 더 힘들고 더 낙심하고 더 고생하고 더 비참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 영광이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을 깊게 겪은 사람은 깨닫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얻으셨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메시지고요.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절망일 것 같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룻기를 오늘 시작했어요. 룻기를 조금 더 이제 신년에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고 비참한 지경에 빠져야 했고 왜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했는지 묵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절망을 바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